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늘 되풀이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크게 봐서 앞부분은 기도의 방법 내지는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늘 드리고 있는 그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의례화된 그 형식에 매인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셨던 그 예수님의 평소 언행으로 볼 때 이처럼 격식화된 어떤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을 깊이 헤아려 보면은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잘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기도문을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성서에는 또 다른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그 기도문과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거의 일치하지만 거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보다 더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짧은 편집문이 긴 편집문 속에 완전하게 다 실려 있다면 짧은 것이 더 원래적인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마태의 것보다는 누가의 것이 더 원래적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보다 간결한 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전승되는 가운데 그 본래 뜻에 왜곡 없이 적절하게 보완되고 다듬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는 계속하고 드리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의 예식문으로서 이 주기도문이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문 형태로 정착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은 진정한 기도의 태도와 그 방법을 일깨워 주십니다. 형식화된 종교 생활을 비판하신 예수님의 입장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당과 큰 길 모퉁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야말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의 태도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정치적 성격을 띈 집회에서 성조기를 휘날리며 영어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또한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그런 이름 하에 권력자를 바로 앞에 두고 찬사를 늘어놓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조찬 기도에는 좋지 않은 기도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도란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소통 행위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자기 욕망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밀한 소통 행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란하게 떠들며 기도할 때 과연 내밀한 소통이 가능할까요? 상대와 얘기하는데 내가 큰 목소리로 계속 외치면 상대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자기의 큰 목소리 때문에 상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상호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의사소통의 결정적인 수단이지만 이 혀끝을 통해 드러난 언어가 의사소통 수단의 전부는 아닙니다. 눈빛만 보아도 우리는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부분, 혀끝으로 표현된 그 언어보다도 눈빛이나 표정으로 아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일이 설명받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경험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는 경험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쓸데없이 길게 중언부언해야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늘 되풀이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좀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전에도 우리는 주기도문 노래를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첫 해, 그러니까 2000년인데요. 확인해보니까 그해 7월 30일에 국어학자 박창혜 장로님께서 주기도문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말답게 번역한 주기도문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이래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교우인 한참 몇 년 지난 다음에 김삼락 교우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박창혜 장로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국어학을 전공하시고 가르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 많은 기성세대, 저 이후의 세대들은 다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 일상적인 구어로서 우리말을 배우도록 교과서를 만든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영이야 놀자, 철수야 놀자, 바둑아 바둑아 이렇게 우리가 한글을 배웠던 그 원칙, 그걸 교과서로 만들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께서 해주신 그걸 우리말답게 해주신 걸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2003년도에 이렇게 역사를 한게 보니까 우리가 수요성서 연구의 일환으로 주의 기도를 석 달간 무려 12번에 걸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지막 특강은 박창혜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20년 역사 가운데서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그 풍요로운 시간이었는지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교회의 전통이 형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얼개가 이렇게 단단하게 갖춰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또 다른 어떤 것 지체를 이룬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의 기여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기도문의 한정에서 얘기하자면 무려 석 달에 걸쳐서 공부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반복할 수는 없고 오늘은 딱 한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 헤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박창혜 장로님의 말을 그대로 따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의 기도는 한 가지 부른 말과 일곱 가지 비는 말 그리고 한 가지 기리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비는 네 가지 그리고 기리는 마지막에 그 기리는 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길 수 없기 때문에 전체로서의 그 주의 기도문 그 큰 뜻을 헤아리고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땅의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곧바로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울러 유혹과 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 산상설교 내지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상 그 산상순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 이 주의 기도입니다. 이 주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있고 동시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이 기도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곧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희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마음 한켠에서 고고하게 지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은 그 뜻이 땅 위의 사람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주의 기도는 바로 그 진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뜻과 땅을 향한 뜻은 그렇게 긴장관계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기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 밖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역사 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현실의 굴레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주의 기도는 그와 같이 온전한 인간의 해방을 염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 민중신학자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으로 여겨지신 분 가운데 한 분인데요. 문익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기도를 입에 올리지 말라. 지독한 독설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기도는 유식한 신학자의 신학적 담론도 교리주의자의 교리도 아닙니다. 바로 구체적인 땅의 현실을 처절한 아픔으로 느꼈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늘 허덕이는 현실, 서로 물고 물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 언제나 떨치기 어려운 그 유혹을 겪어야 하는 현실, 마음은 원이로되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없게 만드는 그 악의 현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실존적 체험이 바로 그 체험이 주기도문의 밑바탕입니다. 바로 그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로막힌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느끼셨던 그 현실, 그리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그 현실을 회피해서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주의 기도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바로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주의 기도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의 기도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의 외침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주의 기도는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자각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요. 두 번째로, 그러나 희망 없이 드릴 수 없는 기도, 그것이 바로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땅의 현실 가운데 평화스러운 하늘의 실제가 임하기를 바라는 염원, 줄여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요체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주일 대풀이에서 드리는 우리의 그 주의 기도는 빈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그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딱 40주년입니다. 국가의 공식 명칭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지만 저는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광주민중항쟁으로 부르기를 더 자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바로 우리 현대사,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중요한 한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많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숭고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사건은 1980년 5월 광주 사건은 그것만으로 담아내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만큼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인권을 위해 싸웠다, 그것만으로도 숭고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계시였습니다.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군부에 의해서 인간을 완전히 짐승 취급하고 비인간화하는 그런 살육의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평생 죄책감을 지닌 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희생자들, 피해자들은 말할 것 없거니와 가해자 편에 선 사람들마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뉴스를 접하면서 봤습니다만 가해자 편에 서 있던 군 장교 5월이 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너무나 처참한 자기가 그 비극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처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섰던 사람들도 그 상처를 어떻게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저는 요새 쭉 이 광주 사건의 진상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증언들을 쭉 다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차마 그 증언을 이 자리에서 한두 마디라도 따와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그 언어를 하지 못할 만큼 처참한 그럴 만큼 언어로 표현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그렇게 인간이 비인간화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그 사건은 이후 숭고한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 처참한 살육의 현장에서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알고 움직였습니다. 무슨 이념을 갖고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철저하게 비인간화되는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현장에서 목도하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차리고 다들 나섰습니다. 더 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멀쩡한 시민이 폭도가 되고 빨갱이가 되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비극의 진실을 그렇게 묻혀져서는 그렇게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고 싸웠습니다. 총 들고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닙니다.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뿐입니다. 온몸을 내던져 나서지 못한 사람들은 주먹밥을 해나르고 마실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바뀌고 나면 곧바로 살인악기로 뒤바뀔 수밖에 없었던 사흘 굶주린 계엄군에게도 주먹밥을 건네줬습니다. 피를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시받고 있는 사람들이 헌혈을 위해서 병원에 줄을 섰습니다. 가능하면 더 많이 빼라. 싸우기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놨습니다. 자기의 유일한 생업수단인 택시까지 내놨습니다. 트럭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그 폭력 앞에 저항을 했습니다. 누가 강요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어떤 지도부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고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그렇게 무자비한 비인간적 살육에 맞섰습니다. 주먹밥과 피해 공동체, 아니 이걸 달리 말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외부적 규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전적인 순수한 그 마음의 발로로 하나가 됐던 공동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광주를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절대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부와 연락과 지원이 완전히 끊긴 광주는 바위섬과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바로 광주를 얘기한다는 거 아십니까? 김원중의 바위섬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5월, 1980년 5월 광주를 노래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운명에 놓여있었지만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간 그 밖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항쟁을 통해 형성된 그 공동체가 5월 27일 계엄군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졌지만 그 공동체는 죽지 않았고 끊임없이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가장 처참한 비극의 땅에서 가장 숭고한 하늘을 보았던 경험, 하늘과 땅이 그렇게 만나는 사건의 체험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세계인의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1987년 민주화 항쟁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촛불 항쟁으로 지속되었고 지금도 우리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나마 세계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은 그 광주 항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광주로부터 비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은 끊임없는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와 삶을 향한 그 희망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반복할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 현실 가운데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소망을 다시금 확인하고 그 놀라운 사건에 동참하기 위한 결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나누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처참한 비극의 현장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주기도문에 담긴 그 뜻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역사의 현장에서 경험한 또 그와 같은 사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권력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그 사악한 그 마음이 그토록 처참한 폭력을 빚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고귀함을,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존엄함을 내세우며 온전한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었던 1980년 5월 광주의 그 사건을 우리가 되새기며, 그것이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기도와 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되풀이하여 드릴 때 정말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